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시리아에 방공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측에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시리아에 배치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려하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나 누수라 전선 모두 공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또 미국은 연합군 공군 병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들 병력이 고유의 방어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지중해에 있는 러시아 군함들과 시리아 타르투스 항내 러시아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S-300 미사일 한 개의 포대를 시리아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예멘 정부를 보호하려는 동맹국 군함에 대한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 주말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발 만데브 해협에 있던 아랍에미리트 연합 군함에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후티 반군과 싸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주요 일원국입니다. 안보리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즉각적인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만데브 해협에서 국제선박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엔의 고위 인도주의 관리들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예멘의 인도주의 재난 사태를 좀 더 심각하게 다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터키와 이라크가 각각 총리 발언과 의회 결의안에 항의해 상대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이라크 외무부는 오늘 비날리 일드림 터키 총리의 도발적인 발언들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바그다드 주재 터키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일드림 터키 총리는 앞서 이라크 모술에서 ISIL 반군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반면 터키 정부는 이라크 의회가 모술 동북부 바시카 지역에 주둔한 터키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항의해 앙카라 주재 이라크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회가 어제 미 동부 버지니아주의 한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후보와 민주당의 팀 케인 후보는 핵무기와 시리아 사태, 사법개혁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펜스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바락 오바마 대통령 외교 정책의 설계자로 거론하면서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재임 중 중동 지역이 통제불능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케인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거론하며 그와 러시아와의 사업관계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두 후보는 그러나 시리아 북부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포털업체 야후가 미 정보당국의 지시로 수억 건의 이메일들을 비밀리에 검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야후가 미 국가안보국이나 연방수사국의 비밀 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명의 야후 전직 직원들과 이 문제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이메일 내용과 첨부 파일에 담긴 특정 문구나 코드를 찾기 위해 일련의 문자와 숫자, 기타 부호를 검색하도록 야후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후는 모든 이용자들의 이메일을 검색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설치해 정보당국이 제시하는 핵심어와 문구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분자기계를 개발한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프랑스 출신 장피에르 소바주 스트라스부르 대학 명예교수와 네덜란드 출신 베르나르트 페링하 흐로닝언 대학 교수 또 영국 출신 프레이저 스토더트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해소마가리, 이 고집불통, 괴짜의 외길 인생을 뜻하는 일본어라고 하는데요.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를 일본 언론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존경의 의미가 담긴 말이었는데요. 고교 시절부터 전도 유망한 응용과학 분야를 마다하고 남들은 관심도 없던 효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던 오스미 교수는 사람들로부터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또는 철없는 괴짜로 치부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보다 누구도 관심 없는 분야의 연구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오스미 교수의 뚝심이 마침내 노벨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는 것인데요. 어릴 적 성적 낙오자의 따돌림을 받고 별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남들이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연구를 통해서 인류에게 새로운 빛을 선물했던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의 일생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번 오스미 교수의 수상으로 노벨 과학상 분야에서만 22번째 수상을 일궈낸 일본 과학계, 다른 나라들의 큰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일본 과학계를 이끄는 힘은 바로 이런 고집불통 외길 정신, 해소마가리 정신에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4도 기록하고 있고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0월 6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오전에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3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2에서 20도, 신의주 10에서 19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3에서 23도, 함흥은 13에서 18도, 끝으로 청진은 12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부드럽게 속삭이며 날 사랑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Speak Softly Love 함께 감상해 보시죠. Speak softly, love, and hold me warm against your heart. I feel your words, the tender, trembling moments start. We're in a world, our very own, sharing a love that only few have ever known. Wine-colored days, warm the sun, deep velvet nights, when we are one. Speak softly, love, so no one hears us but the sky. The vows of love we make will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and all because you came into my world with love, so softly love. Deep
velvet nights when we are one. Speak softly, love, so no one hears us but the sky. The vows of love we make will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Came into my world with love so softl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자가 누가 될지 오늘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력한지 살펴보고요. 지난 2014년 홍콩에서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조슈아 웡이 태국에서 억류됐다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해서 오늘 홍콩으로 귀국했는데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기계로 불리는 이른바 분자기계 개발에 기여한 장피에르 소바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 교수 등 3명이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누가 될지 오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고요.
네, 저희 BOA 유엔 주재 기자가 차기 사무총장 인선이 최종 결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어제 오후에 전해왔는데요. 이 보도 직후에 AFP 통신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과연 어떤 인물이 새 유엔 수장으로 결정될지 오늘 중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누가 새롭게 유엔을 이끌어 갈지 이제 곧 알 수 있게 됐는데,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유엔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는 유엔 사무총장 인선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9대 총장 인선 과정에서 후보군을 공개하고 유엔 본부에 모인 회원국 대표들 앞에서 정견 발표를 진행하면서 예비 투표를 하는 등 작은 변화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5차례 예비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오늘 6번째 예비 투표의 내용을 일반에 발표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누구죠?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를 지낸 안토니우 구테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직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분석하는데요. 오늘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에서 진행될 6차 예비투표에서 구테스 전 포르투갈 총리를 비롯한 후보자들을 내세운 뒤에 이사국들이 찬반 여부를 투표하게 됩니다.
네,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차기 총장을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보장이사회가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을 추려서 유엔총회에 추천하는 단일 후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단일 후보가 유엔총회 본투표에서 추인받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안보리가 정하는 단일 후보가 되면 사실상 차기 사무총장으로 결정된 것과 다름없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들로 구성되는데요. 이 단일 후보가 되려면 안보리 이사국의 총 15표 가운데 9표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됩니다. 특히 안보리가 결정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반대하지 않아야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구테스 전 포르투갈 총리와 함께 단일 후보를 다투는 대항마는 누굽니까?
예, 지난달 말에 뒤늦게 후보군에 합류한 불가리아 출신의 여성 경제학자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만만찮은 지지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총리나 국가원수급 직위를 가진 적은 없지만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내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인도적 구호 및 시민보호 담당으로 일하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최근 국제사회 최대 현안인 글로벌 경제성장과 난민위기 해소 및 대책 마련을 이끌기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8명의 유엔 사무총장이 모두 남성이었고 동유럽 출신이 없었다는 점에서 성별과 지역 안배 차원의 명분까지 갖춘 인물입니다. 역대 유엔 사무총장 8명을 출신 지역으로 분류하면 서유럽에서 3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남미 1명,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각각 2명씩 나왔었습니다.
네. 자, 아시아 출신 이 사무총장이 2명 있다고 하셨는데 현직인 유엔 사무총장, 한국 출신의 반기문 총장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06년 유엔의 제8대 수장으로 취임했고요. 5년 임기를 마친 2011년에 한 차례 연임됐습니다. 올해 말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한 뒤에 내년 초에 한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고요. 향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유엔 사무총장 어떤 자리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193개 회원국을 거느린 최대의 국제기구를 이끄는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촌 최고의 외교관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국제정세에 영향력이 큰 자리입니다.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제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맡아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요. 유엔 총회를 비롯해서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또 신탁통치이사회 등 유엔이 주관하는 모든 공식 회의에서 사무국 수장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또 공식 업무로 각 나라를 방문할 때는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고요. 또한 세계 각국에서 유엔으로 파견된 4만여 명의 직원들을 총괄 지휘하고 수십 개에 달하는 유엔 산하기구를 통화하는 한편 또 이들 기구의 예산 집행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이맘때 홍콩에서 우산을 들고 진행됐던 대규모 민주화 시위죠. 이 우산 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태국에서 억류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2년 전에 홍콩에서 우산 혁명을 주도했던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어제 태국을 방문하려다가 공항에서 체포된 뒤에 모처에 억류됐었습니다. 이러다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해서 오늘 홍콩 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어제 오후 내내 홍콩 언론은 웡 비서장이 태국에서 실종됐다면서 속보를 이어냈는데요. 태국에서 체포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태국 당국이 웡 비서장의 억류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예, 홍콩 언론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은 웡 비서장이 태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태국의 군사 정권이 탐탁치 않게 여겨서 입국을 거부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2014년 쿠데타를 통해 군부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던 때와 비슷한 시기죠. 태국의 군사 정권은 이후에 정치 집회를 일체 허가하지 않고 있고요. 또 표현의 자유를 비롯 한 국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군사 재판에 넘겨서 엄벌에 처하다가 최근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최근에야 민간인 대상의 군사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예, 자, 홍콩에서 진행되는 민주화 운동을 불편하게 여기는 중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웡 비서장을 초청했던 태국의 학생운동 지도자 네피위 초피타이사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요청으로 웡을 구금했다는 태국 출입국관리소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웡 비서장은 어떤 목적으로 태국에 가려고 했던 거죠?
내일이 태국 군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탄마삿 학살 40주년인데요. 이 사건은 지난 1976년 태국 군경이 탄마삿 대학교의 좌파 학생들을 척결한다는 목적으로 학내에서 발포해서 46명의 사망자를 낸 일입니다. 비공식 사망자는 1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웡 비서장은 이 사건 40주년에 맞춰서 태국 최고의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쭐라룽권대학교에서 학생운동 관련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벨상 수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노벨 화학상을 3명이 공동 수상했다는 내용이네요.
예,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 위원회는 프랑스 출신의 장 피에르 소바주 스트라스 대학교 명예교수와 영국 출신인 제임스 프레이저 스토타트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의 베르나르트 루카스 페링과 흐로닝언 대학교 교수를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has decided to award the 2016 Nobel Prize in Chemistry jointly to Jean-Pierre Sauvage.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 발표 순간 들으셨는데요. 이들 과학자들은 초분자체를 이용해서 분자 기계를 구현할 수 있는 원리를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분야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예. 자, 이 분자 기계라는 게 뭔가요?
예, 분자라는 게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단이잖아요.
예.
그만큼 작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기계를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자기계의 기본 개념인데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분의 1에 불과한 크기로 센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들어서 에너지난을 둘러싼 인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분자기계를 통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가능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봤던 매우 작은 크기의 의학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서 병을 고치게 하는 일입니다.
예. 자,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계속되죠?
네, 지난 월요일에는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가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고요. 어제는 데이비스 사울레스 워싱턴대 교수를 포함해서 미국 대학에서 연구하는 영국인 학자 3명이 물리학상 공동수상자로 정해졌습니다. 이어서 오는 금요일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공개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제학상, 수요일에는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노벨상 주관단체인 노벨재단을 설립한 스웨덴 출신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한 날인 12월 10일에 열립니다.
네. 자, 이 노벨상이 어떤 상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는 등 지난 1800년대에 다양한 업적을 냈던 알프레드 노벨이 기부한 유산으로 설립된 노벨재단이 지난 1901년부터 매년 인류복지에 공헌한 사람을 뽑아서 시상해왔습니다. 물리학과 화학, 생리의학, 문학, 경제, 평화상 등 시상 분야 전반에 걸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요. 수상자는 80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약 93만 달러의 상금과 금메달, 상장을 받고 또한 노벨상 수상자로서의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어제 공화당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들 간의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재단 문제, 또 핵 문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에서 최초로 꿀벌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서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으로 부통령 후보 토론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젯밤 미국 동남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롱우드 대학교에서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와 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은 핵 문제와 시리아 내전, 미국 사법 개혁 문제 등 이 국내외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하지만 토론의 대부분을 상대 후보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특히 케인 의원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맹렬히 공격했는데요. 케인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Donald Trump during his campaign has called Mexicans rapists and criminals. He's called women slobs, pigs, dogs.
네,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인들을 범죄자로 묘사하고 또 여성에 대해서 개와 돼지 이런 표현을 쓰는 등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에 기반을 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등 편견에 사로잡힌 거짓말을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펜스 주지사는 역으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He still wouldn't have a fraction of the insults that Hillary Clinton leveled when she said that half of our supporters.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에 대해서 개탄스러운 집단이고 바로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과 비교하면 이 트럼프 후보가 한 말은 모욕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네. 자,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 1기에서 국무장관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펜스 주지사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미국이 약해졌다고 말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fter traveling millions of miles as our Secretary of State, after being the architect of the foreign policy of this administration.
네, 클린턴 후보가 미국 국무장관으로 수백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세웠는데 오늘날 미국은 오히려 덜 안전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케인 의원은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을 지낼 당시 이 9.11 테러 주모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됐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케인 의원은 또 트럼프 후보의 핵 정책 등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Donald Trump believes that the world will be safer if more nations have nuclear weapons. He said Saudi Arabia should get.
네, 트럼프 후보는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가져야만 세상이 더 안전해질 것으로 믿는다는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 한국 등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핵무기가 테러범들 손에 들어갈 수 있다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핵무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북한 얘기도 나왔는지요?
네,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이 펜스 주지사의 대답 먼저 들어보시죠.
Well, first we need to make a commitment to rebuild our military, including modernizing our nuclear forces.
네, 미국의 핵 전력을 현대화하는 등 미군을 재건해야 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효과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정책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핵 얘기를 하다가 또 클린턴 재단 문제로 얘기가 또 새나갔고요. 그러자 나중에 이제 진행자가 또 다시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다면 선제 공격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케인 의원의 대답 들어보시죠.
A president should take action to defend the United States against imminent threat. You have to. President has to do that.
네, 대통령은 위협이 임박했을 경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얼마나 정보 내용을 확실하는지 결정해야 하지만 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또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등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가 독재자들을 칭찬한다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독재자들의 조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나은 지도자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점을 비판한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 정부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오히려 펜스 주지사는 클린턴 부부가 세운 자선단체 클린턴 재단을 거론하면서 클린턴 후보가 이를 통해서 이 외국인들의 후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외국 정부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요즘 이 트럼프 후보의 세금 문제가 또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1990년대 중반에 막대한 이 사업 손실을 보면서 18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 이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는지요?
네, 이 트럼프 후보가 투명하게 세금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이 케인 의원이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펜스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이 정치인이 아니고 사업가라고 말을 했고요. 또 케인 의원 역시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펜스 주지사와 케인 의원은 또 테러 퇴치 문제와 이민, 경제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어서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대부분 마이크 펜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펜스 주지사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한 경력이 있는데요. 이런 방송 경험 덕분인지 이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분하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또 어제 이 케인 의원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펜스 주지사를 도발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정책을 설명하려 애썼다는 건데요.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은 펜스 주지사가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공화당원들이 이 트럼프 후보의 보수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 펜스 주지사가 이 작은 정부라든가 낙태 반대 입장이라든가 이 보수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는 겁니다. 펜스 주지사가 2020년이나 2024년에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떠오를 수 있는 입지를 다졌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두 사람이 계속 서로 동시에 말하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케인 의원이 이 토론회 초반에 계속 펜스 주지사가 하는 말을 가로막았는데요. 이 직접 들어보시죠.
While she was Secretary of State, now I can weigh she had a private
now,
no, server
I get to weigh in.
That
now.
was
Let me
discovered
just say
to, Senator, to keep that pay-to-play process.
You have an opportunity.
네, 이 펜스 주지사도 지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가면서 이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이제 진행자가 주의를 줘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케인 의원이 이 펜스 주지사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계속 공격적으로 나갔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중간에 끼어드는 케인 의원의 토론 방식이 전문가나 일반인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일반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토론회가 끝난 뒤에 이 CNN 방송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48% 대 42%의 비율로 공화당의 펜스 주지사가 이겼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 보통 토론회 시청자들 가운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이 펜스 주지사가 지난주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차 토론회에서 이 좀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쳤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펜스 주지사의 활약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부통령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이 대통령 후보를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네. 자,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이렇게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아직 두 번 더 남아있죠.
네. 오는 일요일 미주리주에서 2차 TV 토론회가 열리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19일에는 네바다주에서 3차 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꿀벌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이 이 하와이 토종 꿀벌 7종에 대해서 멸종 위기종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동물로 지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힐라 이오스 속에 포함되는 이들 꿀벌은 머리 쪽에 노란색과 흰색을 띠다 보니까 이 노란머리 꿀벌 또는 가면 꿀벌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이들 꿀벌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들 꿀벌은 하와이의 토종 식물들의 꽃가루를 옮겨서 이 수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상당수가 이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들의 수분을 한다고 하네요.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은 하지만 이 하와이에 들어온 외래종 꿀벌과 다른 이 침입종 동물들 또 인간의 개발로 이 노란머리 꿀벌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자들은 아직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외래종 곤충이 전파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 하와이의 노란머리 꿀벌이 위태롭게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란 머리 꿀벌이 하와이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해서 보호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미국에서 꿀벌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곤충학자 칼 매그네카 씨는 꿀벌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다고 밝혔는데요. 노란머리 꿀벌은 하와이의 울창한 숲과 이 키가 낮게 자라는 관목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꿀벌을 보호함으로써 이 하와이 전체의 숲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언론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꿀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온 이 환경운동가들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하고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란머리 꿀벌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환경운동가들이 여러 해 동안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에는 Success Society라는 환경단체가 어류야생동물관리국에 이 노란머리 꿀벌의 위기종 지정을 위한 청원서를 넣었었다고 하는데요. 이 Success Society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 곤충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일이 아직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미국 행정부도 앞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꿀벌을 비롯한 꽃가루매개 곤충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40%에 달하는 꿀벌떼의 폐사율을 10년 안에 15%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멸종 위기종의 개체수를 늘리고 꽃가루매개 곤충 서식지를 복구 또는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퍼시 슬레지의 노래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When a man loves a woman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앞서 미국의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 후보 토론회만큼은 아니지만 부통령 후보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자세로 부통령직에 도전하는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부통령 제도는 미국의 정치 제도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미국의 부통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 Clinton Foundation accepting contributions from foreign governments.
You are Donald Trump's apprentice. Let me talk about this
Senator,
issue.
I think I'm still on my
화요일 밤에 열린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팀 케인 후보와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후보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회의 뜨거운 열기만큼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못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후보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이탈한 유권자의 표심을 가져오기도 하는 부통령 후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엔 대통령의 조력자가 되어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함께하게 됩니다.
부통령의 역할.
미국에서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할 경우 또는 탄핵당할 경우 대통령 자리를 승계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순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부통령입니다. 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이고 각종 국가조언위원회의 의장을 맡거나 대통령 특사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미국 부통령은 또 연방상원의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통령이 직접 상원회의를 진행하는 일은 드물고 상원 표결에서 찬반 같은 수가 나왔을 때 그 균형을 깰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할 뿐 보통 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부통령의 주된 임무는 대통령이 어떤 일을 요구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을 의회와의 예산안 협상에서 중심인물로 삼았었고 전임 부시 대통령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은 국가안보 문제에 크게 관여했습니다.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엘 고어 부통령에게 인터넷 개발을 맡기기도 했죠. 이 현대 부통령은 1960년대 이전의 부통령들에 비해서 훨씬 더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또 행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과거 부통령의 역할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부통령의 역사.
미국 헌법 제2조 1절은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 중 두 명에게 투표해 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이 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1804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2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지요. 미국 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 다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앉히려고 했지만 이후 정당 제도가 발전하면서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부통령을 고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부통령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통령직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변해왔습니다. 핵무기가 출현하고 유사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확실히 명시한 수정헌법이 통과되면서 부통령의 권한이 커지게 된 겁니다.
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
부통령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나이는 35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14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지요. 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과 같습니다. 또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부통령 역시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역임한 사람은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1대 부통령 존 애덤스와 2대 부통령 토머스 제퍼슨 역시 이후 대통령이 당선됐었고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역시 부통령을 거쳐서 41대 대통령에 당선됐었죠. 이번 대선에서도 조 바이든 현 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됐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은 하지만 오랜 고심 끝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부통령
조 바이든 현 부통령을 포함해 총 47명의 부통령이 미국의 부통령직을 수행했는데요. 각 부통령마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건국 초기만 해도 부통령의 존재감과 역할은 미미했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에 재임한 딕 체니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권한이 막강했던 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역사에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경우는 모두 9번 있었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 4번은 대통령이 암살된 경우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이 재임 중에 병으로 숨진 경우도 4번 있었습니다. 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고 나면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일까지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를 도와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같은 당의 대통령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취임식을 하고 공식적인 부통령의 임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I, Joseph R. Biden Jr. do solemnly swear.
I, Joseph R. Biden Jr. do solemnly swear.
지난 2013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부통령은 부통령 관저에서 취임식을 갖고 부통령으로서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Thank you.
미국 대통령 관저는 백악관인데요. 부통령도 관저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 해군 관측소 안에 부통령 관저가 있는데요. 1893년에 지어진 집으로 백악관처럼 바깥 벽이 모두 흰색입니다. 원래는 미 해군 관측소 소장의 관저로 지어진 집이지만 1974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때부터 이곳을 부통령 관저로 사용하게 됐지요. 1970년대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월터 몬데일 부통령 때부터 미국 부통령은 모두 이 부통령 관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 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jump the gun. Jump the gun입니다. 오늘 let's talk about what jump the gun means. 그럼 제가 토니와 나눈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Listen carefully.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네, 본문에서 제가 토니에게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어제 면접했던 지원자 어땠어? 라고 묻자 토니가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괜찮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뽑았어.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제가 Wait, already? 뭐? 벌써?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너 너무 서두른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토니는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그게 말이야. 능력이나 성격 모두 내가 원하던 쪽인 사람이라서 그랬어.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그리고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장 필요하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Today's phrase is jump the gun. Jump the gun. If you jump the gun, it means that you do something too soon and act too hastily. 네, jump the gun은 성급하게 행동하다 라는 뜻인데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선수들이 긴장해서 출발 신호인 총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달려나간 데서 생긴 표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친구에게
You have to be more careful and not jump the gun.
성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Here's another example. Jake raised his voice at me before he even knew the whole situation. But later, he apologized for jumping the gun.
제이크는 상황도 잘 모르면서 나한테 목소리를 높였어. 그런데 성급하게 화를 냈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jump the gun.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Today's phrase, jump the gun. 성급하게 행동하다. Jump the gun.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영웅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Mariah Carey가 부른 Hero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6년 10월 5일 오늘. 아시아인들의 우정과 세계 평화의 촉진을 다진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그 막을 내렸습니다.
May the youth of Asia ever celebrate the Asian Games in the spirit.
이날 폐막식은 8만여 명의 관중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35년 전 인도 뉴델리에서 처음으로 열린 아시아 경기대회는 이후 4년을 주기로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오다가 1986년 사상 처음으로 한국 서울에서 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16년 전인 1970년 한국은 제6회 대회를 서울에 유치했지만 당시 어려운 국내 경제 사정으로 인해 개최권을 반납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최권을 반납한 지 16년 만인 1986년 한국은 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난 불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93개를 얻어 2위에 올랐고 한국보다 금메달 1개를 뒀던 중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서울 아시안게임에는 역대 대회 사상 최대 규모인 4,8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고 11개의 세계 신기록과 90개의 아시아 신기록, 그리고 대회 신기록 224개 등이 수집됐습니다. 1921년 10월 5일 오늘, 국제문학가들의 단체인 국제팬클럽이 영국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다슨 스콧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이는 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와 인종, 종교, 정치 체제를 초월해 전 세계 모든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날 91명의 시인과 작가가 참석한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국제 팬클럽의 창립식이 열렸고 초대 회장에는 193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소설가 존 골즈워디가 임명됐습니다. 국제 팬클럽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정치와 사상 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작가들을 보호하고 돕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기 국제 팬클럽은 유럽 지역의 회원국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점차 세계 여러 나라 문학가들이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102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 팬클럽이 결성된 지 33년여 만인 1954년 번영로, 이무영, 주효섭, 김광섭, 모윤숙 등을 발기인으로 창립 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했고 이듬해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